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다음 달 11일 개성공단에서 차관급 당국자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은 27일 새벽 발표한 공동 보도문을 통해 남북 당국은 12월 11일 개성공단 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담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 대표로 해 각기 편련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회담 의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로 합의했습니다. 또 남북은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연락관 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당국회담 의제와 시기, 형식, 장소 등을 놓고 11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판문점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26일 추수감사절 휴일을 맞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은 400년 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둔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예배 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인들은 이날 온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음식을 즐기며 상점들은 이날을 전후해 큰 폭의 할인 행사를 갖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앞두고 백악관 전통 행사인 칠면조 3연식을 가졌습니다. 칠면조는 추수감사절에 먹는 대표적 음식으로 이날 사면된 두 마리의 칠면조는 요리에 쓰이지 않고 칠면조 공원으로 보내져 환영객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어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에 자위대 병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와카미야 겐지 일본 방위성 부대신은 오늘 이시가키 섬을 방문해 현지 인사들에게 동중국해 섬들이 포함하는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는 2019년부터 이시가키 섬에 약 500명의 육상자위대 병력을 배치할 계획으로 이들은 주변 섬들에 대한 외부의 침입이나 미사일 방어에 대비한 긴급 대응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시가키 섬은 일본이 영어권을 주장하는 센카쿠 열도, 중국면 다오이다위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동중국해에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은 이곳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센카쿠 열도 내 또 다른 섬인 요나구니에 150명의 해양감시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인민해방군 개혁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6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베이징에 생한 연설을 통해 국방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인민해방군의 연합작전지휘체제 통합과 중앙군사위 총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육군 지휘구조 조직과 정보를 재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통합사령부 체제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 주석은 또 오는 2020년까지 국방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다음 주 이란의 핵활동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26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다음 주 이란의 모든 과거와 현재 핵 관련 현안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7월 서방 주요 6개국과의 핵합의에 따라 핵 개발 의혹에 대한 서방 국가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원심 분리기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핵합의에 명시된 일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IAEA는 4년 전인 2011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란 정부가 군사적으로 이용 가능한 핵개발 연구를 은밀히 수행해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 당국이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수감 중이던 반체제 언론인 가오이 씨를 전격 석방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26일 항소법원이 가오이에 대한 선고를 1심에 7년 징역형에서 5년으로 경감한 지 얼마 안 돼 이같이 훈방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한이 다음 달 11일 개성공단에서 차관급 당국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회담 의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난 4년 동안 공포 정치로 유일지배 체제를 강화했지만 오히려 권력층 내부의 운명 공동체 의식은 희백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김정은 시대 와서 4년 동안에 채용된 간부만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북한의 의사소통 체계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일부 유보조항을 철회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 오늘 낮에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 많겠습니다. 함경북도 동해안에는 늦은 밤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남북한은 다음 달 11일 개성공단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은 당국회담 실무접촉 직후인 27일 새벽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당국회담을 12월 11일 개성공단 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담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해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회담 의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로 합의했습니다. 또 남북은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연락관 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무접촉을 갖고 당국회담 의제와 시기, 형식, 장소 등을 놓고 11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가졌습니다. 앞서 남북은 지난 8월 25일 판문점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남북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지난 4년간 공포정치로 유일지배 체제를 강화했지만 권력층 내부의 운명 공동체 의식은 희박해졌다는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또 장마당 같은 시장경제 확산으로 앞으로 수년 안에 김 제1위원장이 본격적인 개혁개방 여부를 놓고 갈림길에 설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이수석 박사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4년간 집권하면서 북한 간부들을 다수 처형하는 등의 공포정치로 유일지배체제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박사는 김정은 정권 4년 평가와 남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26일 서울에서 열린 학술회의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 기간의 김정은 체제를 수령 유일 공포 체제로 규정했습니다. 이 박사는 김정은 시대 들어 2인자나 실세는 예외 없이 숙청을 당했다며 리영호와 장성택, 현영철 숙청에 이어 최근 최룡에마저 혁명화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김 제1위원장은 정치적 또는 정책적 이유가 아닌 주로 개인적 감정의 근거에 숙청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시대 와서 4년 동안에 채용된 간부만 100여 명에 이르고 있다.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00여 명이 좀 넘습니다. 한 130명 이르는 그 정도까지도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김정은의 어떤 공포 통치는 북한 간부들에게 두려움이고 그 간부들을 권력 엘리트를 옥죄이는 그런 이제 통치 방식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연로한 간부들에게 욕을 하거나 자신이 벽을 문이라고 하면 열고 들어가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등 아나무 인격의 발언이나 비현실적인 지시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박사는 이와 함께 핵심 측근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북한군에 지난 1980년대 만들어진 알았습니다라는 군가를 새삼스럽게 보급하면서 김제1위원장에 대한 맹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박사는 이런 공포정치가 일시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북한 간부들 사이에서 김제1위원장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핵심 측근들이 숙청과 처형에 대한 불안감으로 김제1위원장에 대한 조언을 기피하고 생존을 위한 책임 회피는 물론 허위 보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해외 파견 일부 간부들은 망명까지 감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회의에 또 다른 주제 발표자로 나온 조동호 이화여대 교수는 김제1위원장 집권 이후 장마당과 같은 시장의 확산이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고 이미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은 붕괴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북한에는 380여 개의 종합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교수는 한국통일부가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난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북한에서 장사를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자가 25%나 나왔다며 이는 노인과 아동인구 등을 빼면 사실상 한 가구에 한 명은 장사에 나서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교수는 특히 정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선 권력층의 충성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의 지지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전반적인 복지 수준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김제1위원장의 시대가 경제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김제1위원장이 펴고 있는 경제정책에 대해선 사회주의 체제 특성상 부분적인 경제관리 개선 조치는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고 핵 문제나 열악한 투자 환경으로 해외 자본 유치도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머지않아 선택의 기로에 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앞으로 빠르면 한 3년, 길면 한 5년 내에 김정은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제 시장을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다 본격적인, 좀 더 개방 개혁적으로 갈 거냐, 아니면 무리를 해서라도 과거로 돌아갈 거냐, 그런 갈림길에 조만간에 서게 될 것이고 따라서 북한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향후 한 2, 3년간 매우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 교수는 김정은 시대 들어 농업 생산과 재정 규모 그리고 북중 무역 등의 증가로 쌀값과 환율 같은 거시 경제 지표는 호전되고 있지만 시장 활성화와 함께 지역 간 또는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정보 전달과 의사소통, 통신 등을 모두 포함하는 북한의 의사소통 체계에 변화가 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외부에 새로운 수평적 연결망이 확산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곽정래 박사는 지난 1990년대 중반 이후 북한 내부에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가 뿌리 내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곽 박사는 26일 서울 북한대학원 대학교에서 열린 2015 북한사회문화학회 가을학술회의 발표에서 북한의 의사소통 체계는 기본적으로 선전선동에 기반한 국가와 당중심의 수직적 방식으로 이를 통해 지난 70년간 북한식 사회주의 체계가 수립 형성될 수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1990년대 동유럽 사회주의 몰락과 이념 종식,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의 여러 정치, 경제적 어려움 등이 발생하면서 외부의 다양한 연결망이 북한 내부로 연결됐고 이러한 수평적 연결망이 확장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주장입니다. 이런 연결망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 음악을 접하고 있다는 주장인데 곽 박사는 특히 북중 접경 지역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는 생존을 위한 북한 주민들의 행위자 연결망이 구성됐다면 90년대 중반 이후 생필품을 비롯한 다양한 외부 정보가 유입되면서 시장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 연결망이 형성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연결망들이 우리가 이전에 북한 커뮤니케이션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동등성, 등가성을 전제로 하는 연결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체계가 공존하고 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들이 사회에 도입이 되면요, 사람들의 의식도 바뀌고 행동이나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당연히 무수히 많은 콘텐츠나 매체들이 그런 어떤 연결망들을 통해서 들어감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어떤 의식과 사고, 태도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치죠.
곽 박사는 이어 외부 연결망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정보가 권력이 되기도 한다면서 막대 저장장치 USB 같은 저장 매체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외부 영화나 드라마 시청이 가능해 시공간의 재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곽 박사는 북한 당국이 새롭고 수평적인 연결망을 감시 통제하고 있지만 이제는 단속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이루어질 정도로 뿌리 내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의 3대 세습을 받아들이는 북한 주민의 마음에는 분명 그 이유와 원리가 있을 것이라며 북한 체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북한 주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외부에서 보는 북한은 3대 세습과 경제적 어려움 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북한 내부는 이미 나름의 일관성과 관계성이 정립돼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김 교수는 생활 총화를 예로 들면서 사상 비판을 당하는 게 체면을 잃는 것이 아닌 성스러운 게임이나 종교적인 의례처럼 북한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공간 내에서의 서로 비판하는 것은 나름 의례로 구축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죠. 체면이라는 것이 만약에 성스러운 개인이라고 얘기하는 개인이 강해진다면 나를 누가 모욕하는 것이 기분 나빠서 내 체면이 잃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 상황에서는 체면을 잃는다는 것의 맥락이 전혀 다르다는 거죠. 체면이 잃는다는 맥락은 와 내가 왜 제대로 하지 못했지? 그러니까 그 성스러운 대상, 그러니까 교회랑 생각하시면 굉장히 저는 맞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을까라는 것이 기분이 나쁜 것이지 그 교회에서 설교 말씀에서 왜 당신은 이번 주에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기분 나쁘진 않다는 거죠. 이제 그게 상당히 오랫동안 많이 자리 잡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토론자로 나선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김병로 교수는 북한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게 바로 이 총화라면서 북한 당국이 이 총화를 통해 주민들이 사적 활동을 못하도록 하고 일상화되지 않도록 카리스마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번 2015 북한사회문화학회 학술회의에 주재 발표자로 참석한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와 함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집권한 뒤 지난 4년간 북한의 사회문화 부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북한 사회 변화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장마당이라고 불리는 시장의 확산이 아닌가 싶은데요. 김정은 정권 네. 들어서 예, 어느 정도로 확산이 됐을까요?
네, 그 북한에서의 그 장마당이라고 하는 시장은 이제 90년대 군한의 행군 시대가 끝난 다음으로 그 북한 주민들이 그 자생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만들기 시작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점차로 발전했고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경제개혁 조치를 좀 친시장적으로 하면서 굉장히 좀 확장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정권은 배급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그 북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보는 입장에서는 북한에서 배급체제로 생활하는 사람은 30% 안쪽으로 보고 있고요. 일반 사람들 전체 주민의 한 70% 정도는 시장을 통해서 그 생존 생활하고 있고 사회주의 경제 시스템은 실질적으로 다 붕괴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런 장마당의 확대가 북한 주민들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뭐 장마당이 만들어진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생존 위해서 그러니까 배급이 안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자생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장마당이 이제 확정되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국가나 체제로부터 이렇게 도움받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되니까 체제에 대한 좀 그 좀 의존도 이런 것이 좀 약해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면에서는 이제 체제에 대한 충성도 좀 낮아진 결과를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시장 그 활성화되면서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이득을 보는 사람들 예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서 돈의 주인 그래가지고 돈주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살기 좋았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 자체가 그런 분들한테 별로 나쁘지 않은데요. 반면에 이제 시장에서 좀 탈락한 사람들, 경쟁에서 좀 도태되고 이런 사람들은 체제뿐만 아니라 이 시장 체제 내에서의 좀 그 일종의 그 박탈감 같은 게 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에서 지금 말씀드린 돈주 같은 경우는 돈을 벌면서 어떤 면에서 그 북한의 기존 권력층과 혹은 권력 집단과 좀 일종의 그 결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좀 한쪽에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도 같이 늘어나고 있지 않나 좀 이제 양면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배급보다는 이제 장마당이 점차로 확대되고 이러면서 북한 내부에서는 주민들의 양극화가 심해졌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네. 벌어지고 있는 양극화의 특징은 무엇이고 또 이 문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네. 사실은 그 시장 체제라는 건 근본적으로 이제 경쟁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이것은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과 탈락한 사람이 나눠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당연히 시장이 확대되면서 이런 그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으로 나눠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돈을 벌고 생활도 윤택해지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이지만 거기서 탈락한 사람들이 문제인데 이런 분들은 이제 가족의 해체까지 이루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북한에서 얘기하는 꽃제비 이런 그 가정을 떠돌아다니는 아이들 이런 경우가 이제 이런 그 탈락한 집안의 자식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중요한 문제는 이러한 그 경쟁에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도 문제지만 북한이 이제 사회주의 체제에서나 국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시장화되면서 이런 탈락한 사람들에서 사회적 그 보호 시스템 자체가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내팽개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면에서는 사실은 양극화 자체도 문제지만 특히 탈락한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혹은 국가적 그 보호 시스템이 없어지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면에서 이제 일단 그 우리가 계층적 혹은 계급적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북한이 최근에 시장화가 되는 과정 속에서 국경, 그러니까 중국과 접하고 있는 도시들, 예컨대 신주라든지 회령이라든지 해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지역적으로도 굉장히 좀 윤택해지고 있는 반면에 그런 그 교육로를 확보하지 못한 집단, 내륙 집단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역각 불평등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층적 불평등이라든지 혹은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은 북한 현재 사회체제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북한 체제의 불안 요소로 될 가능성은 좀 크다고 볼 수 있겠지만 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뭐 체제에 대한 반대로 갈 것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는 건 좀 성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하나가 김정은 정권 들어서 한류 문화 유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이런 소식도 되는데요. 어떤 추세로 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 북한이 그 시장화되면서 이제 중국 등지를 통해서 교육이 많아지면서 당연히 물품뿐만 아니라 외부 문화, 특히 남한 문화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거든요. 그래서 김정은 정권도 들어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경고도 많이 했고 캠페인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외부 문화의 접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제 사법적 통제 대상이 되는데 이런 면에서 이제 북한 당국이 이런 것들을 단속을 좀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고요. 근데 사실 국경선 같은 경우도 과거부터는 굉장히 좀 단단해졌다고 그럴까 통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외부 문화에 대한 유입을 좀 막으려는 노력을 한편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북한 보통 주민들이 이쪽 분야에 대한 굉장히 그 선호도가 높습니다. 특히 한류 문화라든지 남한 문화에 대해서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근본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도 북한 당국이 좀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물리적 통제는 이제 제한적이고요. 그걸 하면서 동시에 제가 보는 북한 당국이 외부 문화, 특히 자본주의나 남한 문화에 익숙한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선전선동, 그러니까 뭐 문화 정책 자체를 좀 바꾸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그 북한 그 예술에서 주목받고 있는 모란봉 악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 되겠는데, 모란봉 악단은 구성 자체도 좀 굉장히 서구적이고, 그리고 연주도 뭐 심지어 헐리우드 음악도 연주하고 이럴 정도로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좀 통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새로운 문화적 취향에 맞게끔 스스로의 그 선전선동의 문화 구조 자체를 좀 바꾸려는 노력들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외래 문화 유입이 계속해서 되고 있고 또 그것을 막을 수 없다면 결국에는 주민들의 의식 변화를 부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북한 당국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계속해서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문화 유입은 이제 그 문화 상품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의식의 변화를 동반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그 시장 중심이 되면서 일단 과거와 같은 공동체 혹은 집단주의, 뭐 이념 중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와해되고 있고 그리고 실리라든지 실용이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시되고 혹은 개인주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 특히 당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거리가 된다고 봐야 되겠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면으로는 이들을 새롭게 이제 사회적 통합을 하기 위한 문화 내용 자체를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편은 굉장히 이런 외부 문화에 대해서 경계한 어떤 캠페인도 굉장히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느 정도 김정은이 갖고 있는 어떤 젊은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강조해가지고, 특히 이런 외부 문화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더 민감하고 좀 더 적극적인 젊은 세대들을 좀 포섭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현지 지도를 나가서도 좀 젊은 사람들하고 좀 스킨십을 강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편으로는 문화 구조를 바꾸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사람들을 좀 포섭하기 위한 소통 방식을 좀 더 확대하고 있는 것이 최근에 북한 당국의 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앞서 말씀해 주신 즉 북한 사회 이런 불안 요인들이 단기적으로는 체제를 위협할 만한 수준이 될 것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궁극적으로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향후 전망을 좀 알려주시죠.
네, 이런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사회적 문화적 변화 같은 경우가 어쨌든 2000년대 이후에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2010년대 이후는 더 빨라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데,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서는 어떤 체제를 위협할 정도는 아직은 수준이 안 됐습니다. 다만 당장 북한 체제를 위협하지 않더라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북한이 주장했던 어떤 선전 선동이라든지 그 체제의 정당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좀 훼손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 전체의 사회적 통합 능력은 굉장히 저하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은 당장은 어떤 변혁으로 안 간다 하더라도 이런 변화 추세 자체가 뒤로 돌아가긴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변화의 압력이 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일정한 기간 동안 이런 압력이 좀 높아지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체제에 대한 어쨌든 도전하는 세력이 나올 수는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북한 당국이 이런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이만큼 효율적으로 대응하느냐, 그리고 한국을 비롯해서 특히 주변의 국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변화를 이만큼 촉진시킬 수 있겠냐, 이런 거에 따라서 체제 변화의 시간, 걸린 시간 정도는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의 북한대학원 대학교 이우영 교수와 함께 집권한 지 만 4년이 된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 사회와 문화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경제정책 가운데 경제특구 건설이 두드러지지만 실질적인 투자와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안정적 기업 환경과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경직된 관광유치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주변국들과의 관계 개선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의 비영리 교류단체 조선익스체인지의 안드레이 아브라하미안 대표와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 미한연구소의 커티스 멜빈 연구원은 23일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로스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주요 경제 특구와 경제 개발구의 잠재력과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우선 신이주 특구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중국과의 물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후속 조치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습니다. 신압록강 대교의 건설은 지난해 중국에 의해 실질적으로 완료됐지만 북한은 국경 통과를 지원하는 행정 혹은 기반시설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북한이 신의주와 안주를 잇는 도로의 개보수를 마치지 않아 상업의 중추인 평안북도를 통한 상업 운송을 촉진시키지 못하고 있어 신압록강 대교의 개통까지 더욱 늦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 모두 신의주 특구 개발을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은 충분하다면서 지난달 중국 단둥시 북중 국경 주변에 양국 주민이 상품을 무관세로 교환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이른바 호시무역구가 개설된 예를 들었습니다. 이어 북중 관계가 다소 개선된 점을 고려할 때 북한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할 경우 신의주에 대한 중소규모의 투자를 기대해 볼 만하다면서도 아직까지는 중국의 잠재 투자가들이 북한에 대한 직접 투자보다 북한으로부터 인력 혹은 소규모 물품을 들여오는 쪽을 선호하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문가는 원산 관광 특구를 북한이 각별히 의욕을 보이는 사업으로 소개했습니다. 기존 금강산 관광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있고 새 민간공항과 마식령 스키장 개발 등으로 집중 홍보됐던 지역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어 원산 관광특구 관계자들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한국과 일본 관광객 수요를 특구 성공의 중요한 요인으로 꼽지만 단기간 내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게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방문객들과 줄곧 동행하는 북한 안내원들을 관광특구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장애물로 규정했습니다. 지난 5월 이 지역 투자 설명회에 참석한 외국인들에게는 안내원 2명씩이 배치되는 등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관행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같은 감시원 혹은 안내원 동행 방식이 지속되는 한 2020년까지 연간 관광객 수를 200만 명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북한 당국의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게 두 전문가의 전망입니다. 나선 경제무역지대 관련 움직임으로는 2012년 나진항에서 중국 훈춘까지 도로가 개설된 것과 다음에 나진에서 러시아 핫산까지 철도 현대화 사업을 마무리한 것을 가장 큰 변화로 꼽았습니다. 또 훈춘시 두만강 하구 북한 접경지대에서 신두만강대교 건설 작업이 한창인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북한이 훈춘에서 나선으로 연결되는 전기 공급 라인을 통해 중국 지린성 가격으로 전기를 수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013년 핵실험과 장성택 숙청으로 더 이상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계획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북중 관계가 훨씬 더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보다 큰 규모의 중국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수 조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업 환경이 개선됐다는 구체적 기록을 제시하고 기업들이 정치적 위험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북중 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나선에서 일하는 중국 옌지 출신 기업가들을 인용해 지난해 여름 현지 상황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나선 지역 국경 출입국 심사와 등록 절차 등이 까다로워지는 바람에 사업 허가와 관련 활동이 뜸해졌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외국인 등록 차량에 대한 연료 판매를 제한하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줄였을 뿐 아니라 일상적 업무 절차에까지 비공식 수수료를 부과해 나선에서의 사업 비용을 높였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사업 허가나 업종 변경 허가를 받는 것 역시 훨씬 어려워졌다는 상황을 전했습니다. 두 전문가는 북한 경제특구 실험의 성공은 이웃 국가들과의 관계에 크게 좌우된다며 각 특구에 맞는 개발 계획과 조직을 강구하고 법의 적용과 정치경제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북한이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일부 유보 조항을 철회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 이른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하면서 유보했던 3개 조항 가운데 2개 조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북한이 지난 23일 이 같은 결정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했다고 24일 발표하면서 북한의 통보가 즉각 효력을 발휘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보는 다자조약 체결 시 특정 조항의 효과가 자국에 미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당사국이 행하는 일방적 선언으로 명시적으로 유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으면 유보 사항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1년 유엔 여성차별 철폐조약에 가입하면서 세 가지 조항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북한은 이번에 여성에 대한 차별을 구성하는 법률, 규칙, 관습, 관행을 수정 또는 폐지하도록 입법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조항과 자녀의 국적에 관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여성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조항에 적용했던 유보를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북한이 유보한 협약의 조항은 당사국 간 분쟁이 직접 교섭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분쟁 일방에 요구가 있을 경우 중재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조항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세계 여성의 권익 신장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해온 국제인권협약으로 지난 197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돼 현재 189개국이 가입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과 중국 간 관계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신임부장에 숭타오 당 중앙외사판공실 상무부주임이 임명됐다고 중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에 따르면 숭수님 부장은 지난 2000년 외교부 근무를 시작해 2011년 외교부 부부장에 오른 뒤 시진핑 국가주석 체제가 출범한 2013년 말부터 외교판공실 부주임을 거쳐 장관급 직책인 상무부주임에 임명됐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은 중국의 외교안보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기구로 알려져 있습니다. 숭신임 부장은 지난달 중국의 권력서열 5위인 류인산 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방북했을 당시 중국 대표단에 포함됐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12년간 대외연락부장을 맡아온 왕자루이는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자루이 전 부장은 북한 노동당을 비롯한 각국과의 당대당 교류를 책임져온 인물로 중국 대북 외교의 핵심 담당자 또는 한반도 정책의 핵심 당국자 등으로 불려왔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백성원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예,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미군 당국이 아프가니스탄의 병원 공습이 실수에 의한 사고라고 공식적으로 시인했다는 소식도 있고요. 또 프란치스코 로마 카톨릭 교황이 아프리카 케냐를 방문했습니다.
네, 먼저 프랑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를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올랑드 대통령이 파리 연쇄 테러로 큰 인명 피해를 당한 후에 세계 주요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서 테러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6일은 러시아를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만났고요.
네.
두 지도자는 이날 정상회담을 했는데 파리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 순위파 무장 세력 ISIL 격퇴를 위한 긴밀한 공조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테러 집단 소탕을 위해서 러시아는 프랑스와 협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프랑스는 이번 파리 연쇄 테러를 일으킨 ISIL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를 모색하고 있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방문도 이 같은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3일 파리에서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를 만났었는데요. 그리고 24일 바로 다음 날이죠. 워싱턴을 방문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또 올랑드 대통령은 25일 파리를 방문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만나서 마찬가지로 ISIL 대응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독일이 ISIL 격퇴에 좀 더 역할을 해주길 희망한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이 프랑스와 그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행동할 것이다 이렇게 다짐을 했고요.
네, 이런 가운데 터키 공군 전투기가 지난 24일 시리아 접경에서 영공을 침범했다며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양국 간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러시아 전투기 격추 상황과 관련해서 지금 양국이 서로 엇갈리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터키군은 25일 자국 경공을 침범한 러시아 전투기에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물러나지 않았고 그래서 격추했다 이렇게 거듭 강조를 하면서요. 관련 육성이 담긴 오디오까지 전격 공개를 했습니다.
네.
오디오를 들어보면 터키 전투기 조종사가 영어로 지금 여기는 경계 중인 터키 공군인데 지금 터키 영공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즉각 남쪽으로 기술을 돌려라 이런 메시지를 수차례 반복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러시아 측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 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가 주장하는 그런 경고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격추된 러시아 전투기에서 살아남아서 구조된 조종사가 있습니다. 콘스탄틴 무라흐틴 대위인데요. 이 사람이 25일 시리아 라카티아 공군기지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 아무런 사전 경고도 받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터키 전투기 조종사가 공격하기에 앞서서 5분 동안 10번 넘게 경고 신호를 보냈다 이런 터키 측 주장을 반박한 건데 무선 통신으로든 혹은 육안으로든 아무 경고도 없었다면서 전투기 후미에서 갑자기 미사일 공격이 이루어졌고 따라서 육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미사일을 피하기 위한 회피 비행 역시 하지 못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라흐틴 대위는 또 절대로 터키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라고 또 얘기를 했고요.
네,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터키에 대한 보복성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요.
예, 러시아는 시리아에서 운용 중인 전투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25일 첨단 미사일 체계를 시리아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 지역은 터키와의 접경과 가까운 곳입니다. 따라서 러시아의 미사일 배치는 뭐 터키로서는 상당히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러시아는 또 자국 전투기들이 터키 영공 인근에서 비행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다짐을 했고요. 러시아군은 또 자국 전투기가 격추된 곳 인근에 반군 장악 지역인 라카티아에 대한 강력한 공습에 또 착수를 했습니다.
네, 이 같은 공습뿐 아니라 터키에 대한 경제 제재도 언급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러시아가 러시아 관광객들이 터키 휴양지를 방문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 또 터키와의 무역에 일부 제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 이런 관련 경제 보복 조치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런 조치들을 가리켜서 이미 계획된 조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 정부가 터키와의 관계를 심각하게 재검토하고 있다고 거듭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사회도 양국 간 갈등을 주시하고 있는데요. 어떤 움직임이 있습니까?
네, 국제사회는 이번 사건이 군사적 충돌로 확대되지 않도록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연합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에게 전화를 직접 걸었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서로 자제를 하고 계속 대화할 것을 촉구했고요.
네, 지구촌 오늘 백성원 기자와 함께하시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 살펴보죠. 지난달 초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의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을 오폭하는 사건이 발생해 국제적 비난을 받았는데요. 미군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요?
예, 상당히 비극적인 사건이었죠. 아프간 주둔 국제군을 이끌고 있는 존 캠벨 미국 사령관이 25일 거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캠벨 사령관은 미국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화상회견을 이날 했고요. 그 자리에서 오폭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번 사건은 그야말로 비극적인 실수였다. 또 이 피할 수 있는 인간적 실수의 직접적인 결과였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네요.
네.
캠벨 사령관은 당시에 아프간군이 탈레반 요원들이 점거한 것으로 보이는 국가안보국 건물에 대한 공습을 미군에 요청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군 AC-130기 요원들이 그 건물에서 450m 정도 떨어진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에 211발의 포탄을 퍼붓습니다. 이 공습 때문에 의료진과 환자 30명이 숨지면서 미군은 국제적으로 거센 비난을 받아야 했죠.
네, 미군이 이같이 어처구니없는 오폭을 한 이유는 뭘까요?
캠벨 사령관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실수로 이어졌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공습에 관여한 장병들이 당초 계획보다 1시간 앞서서 공습을 단행을 했고요. 국경 없는 의사회 병원 같은 공습 금지 구역을 확인하는 이런 그 통상적인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네.
또 공습기 비행 중에는 전자장치나 또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던 그래서 이제 동영상을 전송하거나 이메일을 서로 주고받을 수 없었던 점 역시 오폭의 한 가지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네.
하지만 캠벨 사령관은 결코 의도적으로 병원이나 보호시설을 폭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미군이 책임자 처벌 계획도 밝혔습니까?
캠벨 사령관은 이번 공습에 긴밀히 관여한 개인들은 직무에서 정지가 되고 또 행정 혹은 군 기강 확립 차원의 징계 조치들이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징계 대상 장병들의 숫자라든지 다른 그 세부적 징계 사항은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네,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국경 없는 의사회 측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예, 여전히 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경 없는 의사회는 이런 조사 결과에 의문을 나타내면서 독립적인 조사를 요구를 했는데요. 크리스토퍼 스톡스 국경 없는 의사회 사무총장은 캠벨 사령관의 기자회견 직후에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재를 했는데요. 이걸 보면 미군이 통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공습 제외 목록을 살피지도 않고 또 목표물 역시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충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 설명은 해답보다 더 많은 의문을 남긴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스톡스 총장은 의료진과 환자로 가득 찬 병원을 확인도 하지 않고 파괴한 것을 개인의 인간적인 실수라든지 혹은 그저 미군의 교전규칙 위반 정도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에만 전적으로 맡기지 말고 독립적이고 또 공정한 조사를 하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백성원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프리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프리카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네, 처음입니다. 지난 2013년 로마 가톨릭 교황에 오른 프란치스코 교황은 세계 여러 나라를 그동안 방문했는데 아프리카를 방문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번이 처음인데요. 25일 바티칸을 떠났고요. 같은 날 오후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 도착해서 6일간의 아프리카 3개 나라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네.
27일까지 케냐를 방문하고요. 이후에 27일부터 29일까지는 우간다. 또 이어서 29일과 30일 이틀 동안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을 차례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들 3개 나라는 아프리카에서도 카톨릭 신자들이 많은 나라들입니다. 따라서 교황은 이들 국가에서 가톨릭 신자들을 만나는 한편 기독교와 또 이슬람교도 간의 분열을 치유하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네, 이들 나라들은 또 최근 내전과 폭력 사태가 난무해 방문 기간에 교황이 공격을 받을 위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케냐와 우간다가 최근 이슬람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고 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은 기독교와 이슬람교도 간의 분쟁이 아주 심한 나라로도 유명합니다. 따라서 교황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 역시 굉장히 큰 상황인데
네.
특히 프랑스 정보기관은 교황이 이번 방문 기간에 공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직접적으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엔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이슬람 반군과 기독교 민병대 간의 충돌 때문에 지난 9월 이후에만 벌써 수십 명이 사망한 곳입니다.
이 로마 가톨릭 교황이 이 같은 무력 분쟁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인데요. 교황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정작 프란치스코 교황은요. 안전 문제를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항상 그렇죠. 케냐로 향하는 비행기 내에서 기자 한 명이 아프리카의 기독교도를 겨냥해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전이 걱정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교황은 내가 걱정하는 단 한 가지는 모기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네.
모기약은 잘 챙겼냐 이런 농담까지 던졌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 아프리카 방문에서 어떤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아프리카 방문을 통해서 희망과 평화 또 화해의 메시지를 강조할 예정입니다. 케냐 방문 이틀째인 26일 나이로비 국립대학에서 미사를 집전하면서 젊은이들에게 공정하고 포괄적이고 또 인간의 존엄을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황은 또 가난한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관심을 가질 것, 또 편견과 차별로 이어지는 모든 것을 거부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미사에 앞서서 기독교, 이슬람 등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종교를 초월한 화합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교황은 종교 간의 대화가 사치스럽거나 혹은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25일 연설에서는 폭력과 분쟁, 또 테러가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그리고 절망을 먹고 자란다면서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은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서 노력해야 할 소명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백성원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북한 오늘 낮에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함경북도 동해안에는 늦은 밤에 눈이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5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은 2에서 7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먼 바다에서는 2에서 3미터로 높게 일다가 점차 낮아지겠으며,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 하루 종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 영하 3도입니다. 남포도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신의주 흐리겠습니다. 최저 영하 11도, 최고 영하 4도. 개성 하루 종일 구름 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1도입니다. 함흥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최저 영하 5도, 최고 4도. 원산 하루 종일 흐리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 하루 종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6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동해 먼 바다 구름 많고 한때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3에서 7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흐리고 가끔 눈이 오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3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2015년 11월 27일 금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이어 VOA 세계의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남북한은 다음 달 11일 개성공단에서 차관급 당국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남과 북은 27일 새벽 발표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남북 당국회담을 12월 11일 개성공단 지구에서 개최하기로 했다며 회담 대표단은 차관급을 수석대표로 해 각기 편리한 수의 인원들로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회담 문제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현안 문제로 합의했습니다. 또 남북은 남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적 문제는 판문점 연락관 사무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남북한은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실무 접촉을 갖고 당국 회담 의제와 시기, 형식, 장소 등을 놓고 11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에 앞서 남북한은 지난 8월 25일 판문점 고위급 접촉에서 남북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26일 추수감사절 휴일을 맞았습니다. 추수감사절은 400년 전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난 청교도들이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 얻은 수확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예배 의식에서 비롯됐습니다. 미국인들이 이날 온 가족이 모여 음식을 즐기며 상점들은 이날을 전후해 큰 폭의 할인 행사를 벌입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앞두고 백악관 전통 행사인 칠면조 사면식을 가졌습니다. 칠면조는 추수감사절에 먹는 대표적 음식으로 이날 사면된 두 마리의 칠면조는 요리에 쓰이지 않고 공원으로 보내져 환영객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가 중국과 영호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 자위대 병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와카미야 겐지 일본 방위성 부대신 오늘 이시카키 섬을 방문해 현지 인사들에게 동중국해 섬들이 포함하는 지역에 병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는 2019년부터 이시카키 섬에 약 500명의 육상자위대 병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시카키 섬은 일본이 영어권을 주장하는 센카쿠역 열도 중국명 다오이다오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동중국해 대한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도 이곳에 군사력을 증강하고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센카쿠 열도 내 또 다른 섬인 요나구니에 150명의 해양감시 병력을 배치하기 위한 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인민해방군 개혁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6일 관영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최근 베이징에서 행한 연설을 통해 국방개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인민해방군의 연합작전 지휘체계 통합과 중앙군사위 총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육군 지휘기구 조직과 정보를 재조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이 통합사령부 체제를 만들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또 오는 2020년까지 국방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다음 주 이란의 핵활동에 관한 최종 평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아마노 유키아 IAEA 사무총장은 26일 중국 관영신화통신과 인터뷰에서 다음 주 이란의 모든 핵 관련 현안에 대한 최종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정부는 지난 7월 서방주요 6개국과의 핵합의에 따라 핵개발 의혹을 관여한 원심 불리기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합니다. 아마나 사무총장은 핵개발 합의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핵합의에 명시된 일정도 지켜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당국이 국가기밀 유출 혐의로 수감 중이던 반체제 언론인 가오웨이 씨를 전격 석방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은 26일 항소법원이 가오웨이에 대한 선고를 1심에 7년 징역형에서 5년형으로 경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같이 훈방 조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판결이 난 뒤 변호인들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가오웨이를 위해 의료 요양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용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